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젯밤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북한 비핵화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은 없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위가 회원국들의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의 정유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위에 정제유 불법 이전에 관한 모든 개별 사안에 대해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 요구에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17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1997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실효성이 약했던 2016년 대북제재에 비해 작년 대북제재는 강도가 세했다며 여기에다 기상여건도 안 좋아서 북한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6만 4천 원으로 약 1,285달러 정도로 남한의 23분의 1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헬싱키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현안에 대한 이행을 시작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러시아는 미국과 양국 정상 간 새로운 만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천억 달러는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5,05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질문에 나는 정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위해 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국경지대에서 곧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쿠네이트라 주정부를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정전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반군의 철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군들을 운송할 버스가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이들은 대부분 반군 장악지역인 이들리브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을 1년 안에 비핵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9편이 처음으로 공개 상영됐습니다.
영화인에게 북한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일반 시민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m, 서해 앞바다도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을 1년 안에 비핵화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핵화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라며 핵협상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은폐하며 미국을 기만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놀랍지 않으며 이 때문에 검증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말했습니다.
I'm now the verify guy. I still have real hard time trusting our adversaries. I'm not surprised the North Koreans.
코츠 국장은 19일 아스펜 안보 포럼에 참석해 자신은 검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 여전히 적국을 쉽게 믿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지할 능력이 있고 북한과의 협상 상대로 걸맞은 CIA 국장 출신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섣부른 추정은 말아야겠지만 불안정한 지도자와의 전쟁과 그 국가의 핵 보유국 지위를 막기 위한 행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회라며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But time will tell. I mean, I don't think we should go forward with the assumption that all this is going to work. But having the opportunity to try to succeed here instead of
이어 코츠 국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붕괴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이들 국가의 대북 제재는 지렛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대북 협상 결과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년 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echnically possible, but probably not going to happen. I think Secretary Pompeo has clearly said.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고 보다 긴 시간 계획을 내비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을 미국의 가장 어려운 목표물로 간주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입장과 관련해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북한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갖췄으며 앞으로 그 역량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간 중에 핵 역량을 계속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나 실험실 안에서만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 제한 시간이나 속도는 없다며 절차를 밟아 나갈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time limit. We have no speed limit. We're just going through the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9개월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실험 동결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북한은 비밀리에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재직했던 핵폐기 전문가 셰릴 로퍼 씨는 북한이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that they can do without testing. They can do computer simulations after having done six tests. They probably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했을 것이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자흐스탄과 시리아 등 여러 국가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해체 과정에 참여했던 로퍼 씨는 또 실험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수소폭탄 등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also other things they might do in the laboratory, hydronuclear tests, those kinds of things.
실제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비핵화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 역시 북한처럼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한 국가의 경우는 역량 개선을 위한 핵실험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ndia and Pakistan haven't tested in 20 years. And obviously they still have nuclear weapons. United States hasn't tested since 1992.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는 20여 년째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 역시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게 1992년이지만 여전히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은 실험 없이도 비밀리에 계속 핵을 개발할 수 있다며 북한은 한 번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have never once promised to abandon their nuclear weapons, and the closest thing we have seen to them being asked that question is when
리비아 모델이 언급됐을 당시 북한은 핵무기를 통째로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과 생산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비핵화가 아닐 뿐 아니라 동결조차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s said that they offered was to halt ICBM tests and production. But that's not denuclearization and that's not even really a free.
북한이 비밀리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로퍼 씨는 최근 공개된 영변 외 다른 곳에 위치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언급하며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ppear to be doing now with this new enrichment facility that they
북한은 핵실험 없이 조용하게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5개에서 20개 수준으로 예측했지만 영변 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상 보유한 핵무기 수도 더 많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in the past estimated perhaps 15 to 25 at the lower end of the range you're talking about.
이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는 얼마나 많은 핵물질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기술과 설계 등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에 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루이스 국장은 북한의 경우는 최장거리인 화성 15형 ICBM을 한 차례밖에 시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 실험 동결에는 일부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s some benefit to them freezing the testing of their ICBMs because they've only tested the Hwasong-15 in a flight test once. So that would have been
하지만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일 뿐이라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많은 핵무기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미북 간 다양한 대화 채널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측의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입니다. 적어도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파국적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북 사이에 현재 있는 대화 채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하트라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전화번호를 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내게 전화를 걸 수 있고 나도 그에게 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상 간 한라인 외에도 또 다른 대화 채널도 확보된 상태죠?
대표적인 게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간 채널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은 이 채널을 통해서 정상회담, 폼페오 장관의 세 차례 방북,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 등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던 때 개설된 이 채널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에 앤드류 김 센터장이 지금도 대북 협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와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간의 이른바 그 뉴욕 채널, 이것도 지금 항상 가동될 수 있는 거죠?
뉴욕 채널은 다른 대화 수단이 없었던 때 가동된 비상 연락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북 사이의 다양한 대화 수단이 확보된 상황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미국과 북한은 현재 성김 필리핀 주재대사와 최선희 외무상 부성의 주도 아래 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실무팀 채널이 있습니다. 또 판문점에서의 장성급 대화 채널도 미군 유해 송환 협상을 계기로 최근 9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해진 미북 간의 대화 채널, 비핵화 협상과는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정상 간의 하트라인은 실무 차원에서는 좁힐 수 없는 입장차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폼페오 김영철 라인은 두 사람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고위급 비핵화 협상 채널로 작동합니다.
네.
이와 함께 성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주도하는 실무팀이 폼페오 김영철 라인의 지시 아래 일상적인 협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이런 대화 채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 정상 간의 하트라인이 설치된 건 위기 상황에서 우발적인 사고나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지난해만 해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잇따른 도발 행위로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런 때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 특히 하트라인의 존재는 전쟁과 같은 파국적 상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도 한라인이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역시 미북 간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된다면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남북한은 현재 필요하다면 두 정상이 언제든 하트라인을 통해서뿐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과 남북한의 새 정상 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부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경우에 이 미북 간의 위기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당사국들 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 채널의 존재는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막는 데 유용합니다.
네.
그러나 모든 위기 상황이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위기 상황은 갑작스레 발생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대결 국면 끝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비핵화 협상이 무산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이에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서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최초 출항지로 드러난 원산에서는 여전히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석탄을 싣고 왔던 선박들은 한국 영해를 통과해 러시아와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BOA가 민간 위성 업체 플래닛이 원산 일대를 촬영한 16일과 18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본 결과 석탄이 야적된 항구 옆으로 약 90m 길이의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 선박은 총 두 개의 대형 적재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안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질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18일자 위성 사진은 16일과 달리 노란색 크레인이 선박 중심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이 포착돼 이 선박에서 석탄과 관련된 작업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구 인근의 석탄 야적장에는 여러 대의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16일자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앞부분이 붉은색인 약 6대의 트럭이 석탄 더미 주변에 몰려있고 또 다른 3대의 트럭은 석탄 야적장 안쪽으로 줄을 지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8일 같은 장소를 찍은 위성 사진에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석탄 더미의 양의 변화는 관측이 어려웠지만 트럭들이 사라진 대신 노란색의 또 다른 중장비들이 몇 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구와 마찬가지로 야적장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찰 시기를 좀 더 넓혀보면 야적장의 변화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플래닛의 3월 3일자 사진에는 7월보다 적은 양이 다른 모양으로 쌓여 있었고 4월 11일자 사진은 한 달 전인 3월보다 훨씬 적은 양의 석탄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쌓여있던 석탄들도 3월부터 7월 사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나 석탄과 관련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또 항구 바로 옆 야적장에 쌓인 석탄의 양도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해 선박을 통해 석탄이 이동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석탄 야적장과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기찻길이 놓여 있습니다. 기찻길 주변으로 여러 대의 트럭들이 관측된 점으로 미뤄볼 때 내륙에서 캐낸 석탄이 기차를 통해 원산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석탄보다 훨씬 옅은 색상의 다른 광물들도 항구를 가득 채운 모습이 보여 석탄 외에 다른 광물도 이곳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모든 북한산 광물에 대한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원산은 북한 석탄의 불법 거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 곳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선박들이 원산과 청진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로 옮겨진 석탄들은 지난해 10월 제3국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와 스카이 엔젤호에 실려 각각 인천과 포항을 통해 한국에 유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여전히 어떤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는 각각 러시아 나우카항과 중국 장인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중국 바이치안항을 출발한 스카이 엔젤호는 19일 한국 해상을 이용해 목적지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는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후 7시 35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서민 당사도에서 약 4km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 신호가 잡혔습니다. 현재는 AIS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해외 선박들이 중국에서 러시아 극동으로 이동할 때 한국 남해를 지나 부산과 포항 앞바다를 지나는 점으로 밀어볼 때 계속해서 한국 영해를 항해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리치 글로리호는 일본을 떠나 한국 시간으로 20일 새벽 2시 현재 대만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 목적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불법 활동에 가담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이 입항할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입항을 하지 않고 유엔 회원국의 수역 내에 있을 경우에도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한국에 입항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해에 들어온 만큼 억류와 조사, 자산 동결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BOA는 이들 선박들이 지난해 10월 한국에 석탄을 싣고 온 이후 최근까지 최소 22차례 한국에 입항했지만 억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토고 선적 선박이 임의로 이름과 선적을 바꿨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억류될 당시까지 사실상 한국 선급에 소속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1월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혐의로 억류해 조사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한때 한국 선급 소속이었던 신성 하이호와 같은 선박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선급은 19일 BOA에 보낸 확인 자료에서 문제 선박은 당초 동친 상하이라는 선명으로 운항했으며 선주사는 한국의 동친 해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선박은 중국 다이렌 소재 중국 선사에 2017년 7월 매선돼 신성하이라는 변경된 이름과 벨리즈 선적으로 다시 운항을 시작했는데 이때도 한국 선급으로부터 임시 검사를 받아 계속해서 한국 선급 소속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급은 올해 1월 20일 군산항에 입항한 탤런트 에이스라는 선박이 한국 선급 소속의 신성하이호와 같은 엔진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동일 선박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신성하이가 한국 선급에 통보하지 않은 채 선박의 이름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를 변경하고 토고 깃발을 바꿔달았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이때는 탤런트 에이스호가 한국 정부의 억류 조치를 당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급은 신성하이호의 선명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변경 사실을 선적국인 벨리즈에 통보했고 틀급 심의를 상정해 올해 1월 29일자로 한국 선급에서 탈급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탤런트 에이스호는 사실상 한국 선급 소속인 신성하이호와 동일한 선박이었지만 불법으로 이름과 선적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하며 이를 감춰온 것입니다. 한국 선급은 신성하이가 지난해 11월 메인 엔진 수리와 관련된 임시 검사를 받은 뒤 이후 더 이상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름과 선박 고유 식별 번호 등에 대한 변경 작업이 지난해 11월과 억류 시점인 올해 1월 사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BOA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를 통해 탤런트 에이스호가 홍콩에 주소지를 둔 우행쉬핑이라는 중국 회사 소유로 한국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선박이 한국 선급에 등록돼 있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지만 한국 선급의 해명으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다만 불법을 저지른 선박이 임의대로 선박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지만 이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선박업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들은 각 나라 혹은 지역이 만든 선급협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선급협회는 선박의 등급을 정하고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선박들은 이를 토대로 해상보험에 가입하고 화주로부터 신용을 얻습니다. 통상 한국 선박들은 한국 선급에 등록돼 운항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도 조선선급협회에 자국 선박들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 위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사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실려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이 환적됐다고 수정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문제의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하역돼 반입됐다고 밝혀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OA가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안전검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박 두 척 모두 중국 랴오닝성 다이렌의 주소지를 둔 사실상 중국 선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정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독립체들의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부천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9편이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 상영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남북 문화 교류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사였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부천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과 영국, 벨기에가 합작한 영화인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가 20일 부천의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상영됐습니다.
엄마, 비둘기는 어떻게 하늘을 나나?
그건 날개가 있기 때문이란다.
나도 날개가 있으면 하늘을 날 수 있나?
그럼.
기운해주라.
북한 탄광의 광부인 여주인공이 평양에서 공중고개사가 되는 꿈을 이룬다는 내용의 이 영화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된 북한 영화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20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영화가 사회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 영화들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인에게 북한 영화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북한을 알고 뭐 이해하고 하는 데에 그 최신의 북한 영화가 그 어떤 그 북한을 인식하는 데 어떤 기준점 같은 거를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한국에서 일반 관객들이 북한 영화를 자유롭게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북한 영화는 특수 자료로 분류돼 상영이 엄격히 제한됐고 상영이 허가된 경우에도 인적사항 기재 등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선별된 사람만 영화를 볼 수 있는 제한 상영이었지만 이번에는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제한을 모두 없앴다는 겁니다. 이날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를 관람한 사람들도 대부분 북한과 북한 영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극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영화를 한다고 해서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우리 방어하고
최근에 북한이랑 관련된 정치 사회적인 이슈 많기도 하고 북한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 영화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큰 스크린으로 본 것도 되게 좋았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
이 밖에도 이번 영화제에는 2016년 평양 국제영화축전 최우수상 수상작인 우리 집 이야기와 북한의 고전 영화로 꼽히는 불가사리 등 장편 영화 3편과 단편 영화 6편 등 모두 9편이 상영됐습니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영화제 사흘 전에야 북한 영화 참가가 확정돼 홍보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공개 상영한 우리 집 이야기 같은 영화에는 1,000명 이상이 모였고 반응도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박영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한 영화의 한국 상영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었던 또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막혀 있음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동안에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를 바꿔가는 데 일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제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 영화 상영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영화 상영을 허가해주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뭐 콘텐츠를 북한에 보냈는데요. 거기에는 남한을 찬양한다거나 북한 제도를 무너뜨리라거나 뭐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되고 북한 영화는 마음대로 와서 여기 와 상영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되고.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가 상영된 한국만화박물관에서도 북한 영화 상영에 반대하는 2인 시위가 벌어져 잠시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BOA의 영화 상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영물을 방영한다는 것은 결국에 체제 선전에 이용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찬양 영화를 튼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상영을 멈춰야 됩니다.
실제로 북한 영화 우리 집 이야기 같은 경우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실과 3대를 찬양하는 장면과 대사가 영화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한국 사회에는 그 같은 체제 선전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라는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 문화와 가치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는 공간이라며 북한 영화도 그런 측면에서 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체제 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북한 영화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영화 속에 담긴 체제의 선전에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졌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북한의 영화는 이제 뭐 상당 부분 또 사소한 일이라도 모든 영화가 체제 선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 한국의 관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관점 또는 역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건 북한의 영화니까 라고 이해를 하고.
박 연구위원은 한국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북한이나 북한 영화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워싱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징역이 8년 늘어서 32년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미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 보죠. 조만간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미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트위터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16일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러시아 쪽에서도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이런 제안에 열린 자세이며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오늘 인테르파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2차 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죠?
네, 이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헬싱키에서 2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우리가 알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1대1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에서건 러시아에서건 혹은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후속 회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 공화당도 그렇습니까?
네, 공화당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푸틴 대통령을 위한 의회 초청장을 제정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후속 회담을 추진하기 전에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코닌 의원은 아마 1년이나 2년쯤 뒤에나 2차 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헬싱키 회담에서 비판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속 회담을 한다는 건 무리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싱키 회담에는 뭐 두 가지 이유로 비난과 혹평이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확대 회담 전에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2시간 동안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또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쟁점 사안과 관련해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해명에 나섰죠?
네,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문제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 양국 사이의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도 러시아가 그럴 이유를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러시아 당국의 대선 개입을 확인한 미국 정보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한 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이 발언이 말실수였고 미국 정보기관들을 강하게 신뢰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양대 핵 강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회담을 언론이 매우 부정확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러시아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해명을 했는데 두 시간 동안 이 두 정상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좀 남 문제가 되겠군요.
네, 이 두 정상의 단독 회담 후에 이 대화 내용에 대한 간략한 쪽지를 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여기에도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05년에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그때는 러시아가 뭐 2014년에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하기 전이었고요. 또 시리아 내전에서의 대치나 미국 대선 개입 같은 현안이 없었던 때라서
네.
미국과 러시아 관계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네. 자, 최대 현안인 대선 개입 사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 푸틴 대통령이 범죄 용의자 맞교환을 헬싱키 회담에서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공식 거부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 법무부가 러시아군 정보기관 소속 12명을 공식 기소했는데요.
네.
이들을 미국에 보내서 조사받게 할 테니 러시아로부터 금융사기 혐의 등을 받는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한 2명을 러시아 측이 직접 조사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열린 자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입장을 바꿔서 진정성 있는 제안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댄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러시아의 위협을 다시 강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코츠 국장이 어제 콜로라도주 아스펜에서 열린 국가안보 토론회에 나왔는데요. 코츠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가안보 관련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또 앞으로도 미국의 위협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자, 코츠 국장이 언급한 러시아의 위협 가운데 하나가 이 선거 관련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런 작업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짜 계정을 이용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나갈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해킹을 했고 누가 해킹을 당한 겁니까?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확실히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정치인들은 그들의 위치 때문에 좋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러시아는 미국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동맹국과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올해 중간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 토론회장에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도 나왔었다는데
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또 최근 이 뮬러 특검이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이 러시아군이 12명을 기소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네네.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이 조처를 옹호하면서 외국 정부가 미국 정치를 위협하려는 징후를 포착한다면 바로 대중에게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조사를 관리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기소가 훌륭한 예방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연방 법무부가 외국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논란이 된 발언을 겨냥한 결의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 정부 기관들을 지지하는 결의안 두 건이 나왔는데요.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초당적으로 발의됐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상원 공화당 중진 의원으로 결의안에 반대한 존 코닌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문제가 된 발언을 번복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네, 먼저 이 초당적으로 나온 결의안을 보면요. 이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의 평가, 또 특검이 대선 개입 혐의로 러시아 군인 12명을 기소한 것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헬싱키 회동을 연방의회가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 또 대러시아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 배석했던 통역사의 증언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단독 면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이게 지금 논란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자리에서 통역했던 국무부 통역사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한국 소식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형이 더 늘었다고 하네요.
네,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징역 6년, 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에 징역 2년, 총 8년을 이 한국 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4월에 이른바 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4년형, 또 벌금,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건 모두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합 32년형을 살게 됩니다.
특수활동비 수수, 공천 개입, 어떤 내용입니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역대 국정원장들로부터 이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 미화로 뭐 32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법원은 무엇보다도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면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정보활동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 한국에서 특수활동비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에도 배정을 하고 이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일 경우가 많습니다.
공천 개입은 뭡니까?
네,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가까운 정치인, 그러니까 이 친박 세력이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였는데요. 네. 법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역시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선고심으로 이 국정농단 사건, 특활비,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재판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2년형. 형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유죄 부분이 무죄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한국 언론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공판 절차 도중에 구속 연장에 항의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 또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재판을 전면 거부했는데요. 이번 이 특수활동비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지금 66살이어서 이 32년형을 다 살면 100살 가까운 98살이 돼야 출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 180억 원, 이 미화로 약 1,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내지 못한다면 또 3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기 때문에 이 실질적인 형기는 35년이 될 것으로 보도한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까?
뭐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을 받은 사례가 있었죠.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과 거액 비자금 조성 등으로 이 1995년에 구속돼서 같은 해 각각 이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1997년, 그러니까 2년 뒤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사면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선례를 따를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요.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특별 사면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는 3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29도. 중강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33도. 강계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은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22도, 낮 최고 33도. 개성 아침에는 22도, 낮에는 34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2도, 낮 기온은 3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35도. 풍산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30도. 원산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은 36도. 청진 아침에는 21도, 낮 기온은 29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는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m, 서해 북부 해상이 0.5m로 일겠습니다. 7월 20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젯밤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북한의 비핵화가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주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원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약속을 계속 이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회의적 시각에 대해 나보다 북한에 더 가까이 가본 사람은 없다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단지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판매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취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위가 회원국들의 북한의 제재 위반을 알리고 올해 남은 기간에 북한의 정유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제재위에 정제유 불법 이전에 관한 모든 개별 사안에 대해 추가 정보를 찾고 있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보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17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서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마이너스 6.5%를 기록한 1997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실효성이 약했던 2016년 대북제재에 비해 작년 대북제재는 강도가 셌다면서 여기에다 기상여건도 좋지 않아서 북한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46만 4천 원, 약 1,285달러로 남한은행의 23분의 1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5천억 달러는 중국 상무부가 집계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 5,050억 달러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부과가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질문에 나는 정치를 위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푸틴 대통령을 가을에 워싱턴으로 초청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관련 논의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어제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오늘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인용해 러시아는 미국과 양국 정상 간 새로운 만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고원 국경지대에서 곧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오늘 쿠네이트라 주정부를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정전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반군의 철수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반군들을 운송할 버스가 현지에서 대기 중이며 이들은 대부분 반군 장악지역인 이들리브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만 드바얀 쿠네이트라 주지사는 언론에 철수할 반군의 규모는 분명치 않지만 정부는 버스 45대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수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들에 대한 전기와 수도 공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